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나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위의 범위를 정하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뛰쳐나와 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 모세가 백성들을 성결케 했을 때 그들이 옷을 빨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을 대비하되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레위기에 보면은 부부간에 육신의 관계를 한 다음에 24시간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씨는 썩는 씨이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씨도 계속해서 번식을 해야 되죠. 그러나 단 조건이 24시간 동안 하루 온종일 부정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몸을 씻어라. 옷을 다 빨아라. 이렇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남자들은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 시대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어떤 이유를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셋째 날에 결국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있다. 셋째 날 아침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 6천 년이 지나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셋째 날 아침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아침에 오셔가지고 24시간 내에 하루에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하신다. 그게 주의 날이다.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들, days of the Lord 그러지 않고 day of the Lord. 단수로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그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냥 하루면 족한 거죠. 그냥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면 그냥 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는 환란 후에 일어날 휴거도 되고 또 환란 전에 일어날 휴거도 되는 두 가지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 모형은 계시록 11장 12절에 그 환란 성도들을 보고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똑같은 이리 올라오라. 잠언에도 보면 이리 올라오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해서 구름으로 이끌려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휴거나 재림이나 결국은 주님의 오심인데 실질적으로 휴거는 이 세상에 보이게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물들만 도둑같이 오셔서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여기 보면 구름이 있다. 구름이 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봐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 중간에 아멘 그래 끝에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아멘 요 말씀은 따로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게 받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게 들어오면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게 봤을 때 그걸 아멘 그러면 그거를 설교자하고 내가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거 이루어져 달라는 얘기 기도거든요. 그거 다 내가 먹는 건데 그걸 몰라서 창피해서 입 벌리면 누가 뭐라 할까 봐 창피해서 저는 거듭나고서 어디 가서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서 누가 설교하면 그냥 아멘 아멘 그냥 내가 먹어야죠. 그거 내가 먹는 건데 그거 왜 흘려버립니까. 이렇게 썩어질 육신의 재물은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참 아까 찬송에도 이 세상에 이 재물로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숨질 때 우리를 어떻게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죽는 상황에서 뭐 방법이 없지요. 구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변화산에 나타날 때도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구름 속에 나타났다. 이거는 우리가 보는 이런 뭐 물이 증발해서 나타난 그런 구름이 아니죠. 하늘 구름입니다. 이건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아직. 지금 물이 증발해서 나타난 구름은 어떻게 타고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본 것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단 한 번밖에 못 볼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할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노아 홍수도 한 번밖에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거 아니면 안 믿어요. 그럼 이미 경험할 때 이미 늦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2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신비를 말한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휴거나 이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죠. 그리고 또 지진이 나오죠. 지진. 지진이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제 일이 올라오라. 11장 12절에 보면 일이 올라오라. 여기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천명이 되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똑같은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1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 예언이에요. 이거를 과거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게 소경이죠. 그게 바로 소경.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예언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요즘에 구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전부 재림에 초점 맞춰요. 재림에. 재림.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1장은 그것도 재림이에요. 에스겔서 1장을 봐도 그게 에스겔에 나타난 게 재림의 장면이라고. 그때 에스겔은 그게 뭔지 몰랐죠. 그러나 우리한테까지도 이 말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탁 선지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다 증거했어요. 본 걸 다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1장 4절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 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하늘에 있는 아버지 보좌 있잖아요.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고든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새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옆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새 얼굴이요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이거 보면 이게 하늘 보좌에 있는 사도관이 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반짝반짝 하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스바냐서 너 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스바냐서를 보게 돼도 거기 아주 정란하게 나타나죠. 스바냐서 전체가 재림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 스바냐서 1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14절부터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또 나팔이 나오죠. 여기 경고의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이게 전부 이 말씀이라고. 에? 그러니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죠.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아침 6시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5시에 일어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늘을 볼 때 아무런 것도 없을 거란. 아주 하늘이 청명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6시 딱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전부. 예? 눈 깜짝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리처럼 청명한 하늘이 갑자기 흑암이 오면서 그냥 천둥으로 지진이 나고 불이 내려오고 이거야말로 정말, 미칠 지경이죠. 옛날에 그 홍수만 나도 사람들이 미쳤어요. 요즘에 지금, 플로리다에 계속해서 허리케인이 말이죠. 계속 온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미칠 지경이에요, 다. 한국도 지금 태풍이 지금 6개인가 7건째 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지진이 나고, 허리케인이 떨어지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화산이 터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막 터지고, 테러가 막 터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괜찮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떨어지면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 미국이니까 안전하다. 미국만 오면은 된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못 오니까 중국 가면 안전하다. 중국으로 막 도피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에는 한국 교포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하남성 같은데 한국 교회 수천 명 교회가 그렇게 많대. 한국에서 온 사람 교회가 수천 명 교회가 많대. 이러다가는 미국보다 더 많아지겠어요 앞으로. 참, 예? 우리 민족이 어디 다른데 돈 들고 가면 안전한 줄 안단 말이죠. 불과 연기가 나고 트럼펫 소리가 나고 말이죠. 이제 뭐 사람들이 귀가 따고 가지고요. 아마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절대로 뛰쳐나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돌진해 죽일까 한다 그랬죠. 그때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직 율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함께 올라갈지라. 왜 그랬을까?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세가 그랬죠. 앞으로 더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땐 선지자예요. 지금은 대제사장이요. 앞으로 올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아론과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건 전부 그림자고 모형들이다. 이걸 통해서 실체를 깨달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보니까 구약이 재미없는 거예요. 또 구약을 모르게 되면은 복음서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어딥니까? 전부 다 구약이에요. 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은 몇 군데만 인용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에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보다, 사도 바울보다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계시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사람이 다 그런 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예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더 말씀을 깨닫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시절에는 그 더 많은 걸 깨달을 필요가 없었죠.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야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에? 이래야만 이 말씀이 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번쩍 깨고 어디를 봐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읽을 것이다. 주님이 나에 관한 게 뭐죠? 앞으로 500가지 예언들이 전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다른 거는. 초림은 다 지나갔는데 지금도 계속 초림 쪽을 바라보고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하여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귀한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뒤에 것만 보는 거야. 뒤에 것. 십자가를 보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러고 금요일마다 울고불고 그러고 말이죠. 특별히 부활절 되면 또 고난주일날 또 그러고 말이죠. 그때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뒤에 것은 이제는 다 일어난 거니까 앞으로 올 진짜 재림 이것을 봐야 돼. 사실 재림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왜 재림이 나오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된 거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재림이란 말이 없어요. 주님이 한 번 오시는 거니까. 그러나 오셨던 주님은 그들이 몰랐을 뿐이죠. 그들이 바라고 있는 지상 재림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 재림은 한 번이죠. 두 번이 아니에요. 그 재림은 그냥 에드벤트 주님이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거지. 세컨 에드벤트란 말은 사실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말을 만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언젠지 몰라도 반드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에 오셔도 만약에 천년에 오셔도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된 만큼 주님이 오셔서 상 주는 거니까 주님이 뭐 늦게 오신다고 막 살고 이거 보면 옛날에 10월 28일 1992년에 오기를 바랬던 사람 그게 지나가니까 다 세상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럼 어느 때에 오셔야만 자기들이 상을 받나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주는 거지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꼭 알고 기다렸다 상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루가 천년, 천년의 하루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내일 오시나 천년에 오시나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일 오시나 천년에 오시나 똑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곧 오실 걸로 알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랬어요.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 요즘 시대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삶 속에서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님의 오시는 소망을 다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날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줄 때 당신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향기를 저들에게 막 내뿜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부터 자기들이 죽는다는 향기를 맡고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